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구테우스 총장이 어제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나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테우스 총장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이날 기후변화와 테러, 난민 등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중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또다시 내리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다른 대법원 법정에서도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견해, 또 일본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 군함이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습니다. 미군 태평양 함대는 어제 성명을 통해 타이완 해협에 군함과 보급선을 파견했다면서 이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서든 항행의 작전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7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조심스럽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미중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미국이 이번 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개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회담 개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자체 입수한 크렘린궁 문건을 인용해 두 정상이 다음 달 1일 오후에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시리아와 이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자말 카쇼기 씨 암살을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어제 미 상원에서 카쇼기 씨 암살 사건과 예멘 내전에 관해 보고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도 미 정보당국의 모든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카쇼기 씨 암살을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주도하는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경찰관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P통신 등은 오늘 필리핀 북부 칼로오칸 법원이 고등학생을 총살한 경찰관 3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칼로오산시에서 17세 고등학생인 키안 델로스 산토스를 마약 운반책으로 간주하고 머리에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미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머지않아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관리들은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요소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북한이 한국이 제시하는 당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서쪽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비핵화 조치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이미 사용이 불가능해진 핵시설을 폐기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찰할 수 있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폐쇄 조치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 시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에 직경 80m 이상의 공간이 생겼으며 이것이 붕괴해 약 8분 후 소규모 지진을 일으켰다는 미국과 중국 지진학자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5월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나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한계를 맞아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방식을 적절한 비핵화 과정으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 핵실험장을 해체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발표가 나오자 즉각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에도 현장 사찰과 확인을 강조했으나 북한은 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지 않은 채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7일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음을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연기한 미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머지않아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과의 외교 노력이 벽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비공개 의회 보고에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미뤄지고 있는 미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측과 회담 일정이 잡힌 것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면서도 너무 길어지기 전에 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혀 아직 조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고위급 회담 일정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한미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반도와 미국의 안보 심포지움에서 안보를 핵 무장에 의지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현재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Diplomatic process with North Korea has essentially hit a wall. It's very hard for me to see how we solve this.
미국의 대북 외교 노력은 근본적으로 벽에 부딪혔으며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줄어서 긴장이 완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대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런 대화 국면은 마치 평온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2년 후 군사적 균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을 깨달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talking can simply become a cover that gives you the impression of progress or tranquility, but you could wake up a year or two later and find that.
하스 회장은 이어 향후 대북 관계에서는 정상 간 외교보다 실천이 강조되는 실무급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은 1년 전 오늘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위협을 극적으로 고조시켰지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미북 간 협상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년 전 오늘 11월 29일 이 북한이 그때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처음 시험 발사는 아니었죠?
아닙니다. 북한이 ICBM을 처음 시험 발사한 건 지난해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이었습니다.
예.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40여 분간 93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는데요.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1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서 ICBM이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때 그 일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 내 위기의식이 크게 높아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개발 성공에 대해서 의구심이 적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
북한은 이어 석 달 뒤인 9월 3일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을 주장했고요.
예.
11월 29일 다시 ICBM을 시험 발사한 뒤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네. 그래도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하는 그 북한의 능력이 입증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우선 ICBM에 대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유도장치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종말 유도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핵무기 역시 ICBM에 장착해 실어 나를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과 탑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이 이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견해가 다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는 화성 15형 ICBM 발사 1주년인 오늘 발표한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올해 미북 관계가 대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 미국은 경제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입장 모두 양측의 비핵화 협상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지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이에 대한 견해는 엇갈립니다. 분명한 건 체제 안전에 관한 보장을 얻어내기 전에는 북한이 절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핵 포기와 새로운 관계 수립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ICBM 성능 향상을 위한 북한의 활동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뿐 다른 활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게 UN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의 지적입니다.
네.
미국은 초기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핵무기 일부와 ICBM 폐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ICBM 발사 시설로 알려진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를 약속했지만
네.
상응 조치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모두 북한이 더 이상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진전이 더디긴 해도 적어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북한이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합의 부재를 이유로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 외교 관리들은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요소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도 북한이 한국이 제시하는 당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미북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Republic of Korea plays an essential role in denuclearization as it relates so directly to our security commitment and our security posture in the region. So I think it's
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미국의 영내 안보 공약과 방위태세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남북 간 한반도 진전과 비핵화 진전을 둘러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캔사스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한국이 북한 경제를 강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역과 투자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제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bsolutely essential. Because if we're going to persuade North Korea to accept limits on its nuclear program, much less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매우 큰 당근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과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뿐 아니라 민간 통신사, 기업들의 대북 투자 등 다른 경협 프로젝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듯하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포기와 같은 희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 하는 게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Of course, North Korea wants all those economic benefits without sacrificing any of its nuclear program. So that's really the big, I think, the big problem in the negotiations. As far as I can tell.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남북관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평가했습니다.
In theory it could because the railway project and the other potential
남북 철도 연결 프로젝트 등 한국 정부가 의미하는 가능성 있는 남북 경협이 북한을 위한 바람직한 보상책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이 같은 보상책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견인할 역할은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이머 존 조정관은 미국의 관점으로는 미국을 위협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단된 현 상황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 미북 협상의 앞날은 김정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a lot of it depends on Kim Jong-un.
Yeah.
Because I think from the US standpoint, we're comfortable with the current situation. North Korea has halted testing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폼페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재 완화를 설득하려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제재 완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온 만큼 미북 협상은 당분간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핵 협상 과정에 낙관하기에 앞서 북한에 보다 많은 비핵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북한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need to see more movement from the North Koreans before we speak optimistically about the process.
한편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간 비핵화 대화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너무 많이 포기하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e issue is that North-South relations are moving faster than the stalled talks on denuclearization.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바람을 북한은 미안간 균열을 조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자금 몰수 소송장에는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하고 제재 회피를 시도하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회사를 동원해 단순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고 동떨어진 사업을 하는 기업들끼리 돈을 주고받도록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몰수 소송은 북한 정권을 비롯한 제재 위반자들이 사용한 주거래 화폐가 미국 달러라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26일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의 회사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 고객이나 해외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미국 달러를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은행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만큼 해외 지점의 대리인들을 통해 위장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역시 미국 달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북한의 위장회사들이 상품 거래업자나 또 다른 위장회사 관계자,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 송금책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달러를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달러가 거래에 이용됐다는 건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금융망이 이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미 애국법 311조 등을 적용해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북한의 불법 거래에 적지 않은 회사가 동원된 점도 주목됩니다. 이번 몰수 대상에 오른 회사는 3개에 불과하지만 실제 소장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5개의 회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거래를 20여 개의 회사가 동원된 복잡한 거래로 만들어 자금을 세탁하고 궁극적으로는 미 금융망 접근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소장에 등장한 회사 중 7개는 북한 은행들이 만든 위장회사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위장회사들의 실명 대신 1에서 7번까지 번호를 붙여 불법 거래 방식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 중 조선무역은행을 포함한 북한의 은행들이 이용했다고 명시된 1번 위장회사의 경우 지난해 싱가포르의 한 회사로부터 두 차례 60만 달러의 돈을 송금받고 또 다른 싱가포르 회사에 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보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어 비슷한 시기 2번 위장회사를 통해 35만 달러를 건네받는데 이 2번 위장회사는 당시를 전후해 또 다른 회사 두 곳과 125만 달러를 주고받는 거래를 합니다. 또 3번 위장회사는 이미 1번과 2번 위장회사와 거래를 했던 회사에 돈을 보내고 이후 이번에 몰수 소송을 당한 중국의 에이펙스 초이스사와 이 회사의 관계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30만 달러를 이체받기도 합니다. 북한의 위장회사 3곳이 여러 회사를 이용해 서로 돈을 옮기면서 각종 물품에 대한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위장회사가 본래의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거래를 여러 차례 했다는 사실도 소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음식 첨가물 취급회사로 알려진 4번 위장회사는 북한산 석탄 거래로 제재 명단에 오른 단둥 지청 금속회사와 임업회사인 위안이 우드 등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고 수산물 회사인 6번 위장회사도 위안이 우드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았습니다. 그 밖에 미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한 중국 국적자의 경우 이번 위장회사 등으로부터 파라핀 왁스를 구매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번 위장회사는 왁스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소장은 명시했습니다. 실제 물품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돈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회사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이번 소장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입니다. 특히 단둥지청 금속회사는 지난 2016년 7월 18일 벨머 매니지먼트에 18만 9,980달러를 이체한 뒤 같은 해 9월 27일과 11월 9일 각각 23만 달러와 14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합니다. 중국 회사인 단둥지청은 북한산 석탄을 사들여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동시에 법무부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한 기업입니다. 반면 싱가포르 소재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을 대신해 러시아 정유를 구입해 북한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각기 다른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이는 북한의 석탄 구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단둥지청이 북한이 아닌 벨머 매니지먼트에 이 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으로부터 석유 판매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정부가 기소한 싱가포르 국적자 타니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위총 주식회사 역시 사업 분야가 다른 에이펙스나 위안이 우드 등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소장에 명시됐습니다. 현재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해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한 건 총 4건으로 전체 금액은 최소 1,424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중 벨머 매니지먼트에 제기된 금액이 699만 9,925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 단둥지청이 408만 달러,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3개 기업 316만 7,780달러 순입니다. 지난 2016년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한 혐의로 피소된 단둥 훙샹은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내 계좌 25개가 몰수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년간 도발을 중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김영권 특파원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주체 106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핵무력 완성을 발표한 지 1년. 북한은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멈춘 채 대화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없는 지난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협상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지난 1년은 북한이 적어도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1년 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멈췄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을 1년 동안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불신의 1년이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북한의 1년은 대단히 큰 결심의 큰 스텝으로서의 1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한쪽은 좀 속도를 빠르게 가고 싶어 하고 한쪽은 좀 속도를 좀 조절하고 싶어 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 동안에 정말 irreversible한 스텝들을 밟아 나가야 한반도에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가 올 것 같은데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신뢰는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신뢰는 그야말로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서울을 찾은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소장도 지난 1년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s the next steps and how do we consolidate this and also of course also to build
다음 행보는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긍정적 상황을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으로 구체화할 것인지를 일방통행도로가 아닌 다양한 대화 노력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남성욱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멈춘 건 새로운 길보다는 미국의 최대 압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때문에 이뤄진 것이란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결과에 따라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협상 때문에 했는데 뭐 그게 관리는 됐지만 비핵화로 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하나의 갈림길이 될 것이고 거기서 터닝 포인트를 못 찾으면 미사일 발사는 언제든지 재개.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발 중단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는 뭐 협상 차원에서 평화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개발해놓은 핵무기를 계속해서 보유하기 위한 전략적인 편법 차원에서 도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기술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가능하면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고 주변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게 곧 파키스탄식 핵불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절대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과 더불어 한국을 통해 기대했던 대북 제재 해제도 여의치 않자 미국과 한국 모두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안보전략연구실장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을 가진 것은 맞는데 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제 북한도 우리 정부가 이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북한 쪽에서 볼 때는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의 타개를 위해 어디까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 의지를 미국이 너무 과소평가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28일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문제 등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굉장히 지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고 우리 남쪽 사람들한테도 약속을 하고 세계인들한테 자기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가능하면 비핵화하겠다. 나 전쟁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체제 안정과 관련된 그런 조건은 미국이 들어달라. 그러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다시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행하도록 할 것인가 그렇지 않게 할 것인가, 그거는 순전히 저는 미국과 우리의 역할에 달렸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비핵화 전에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 대학교 대학원 총장은 이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 접촉을 유지하면서 제재와 억제를 유지하겠다는 전략과 목표를 매우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th in terms of policy as well as in terms of action, United States have been very consistent, temporarily as well as substantively.
가령 미국은 북한과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 8건의 독자 제재를 부과한 반면 북한과 대화에 나선 올해는 지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만 7건 등 모두 10건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상황에 관계없이 매우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이런 미국의 비핵화 협상 기준이 낮춰지도록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미국 국민에게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북한 정부가 조만간에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계속 받기 위해 시간을 벌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요.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 정권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외교적, 경제적으로 돕는 현 상황에서 도발을 재개하면 두 나라가 북한을 지원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스완스트롬 소장도 북한의 도발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But I think it's extremely small because this current situation is actually extremely beneficial for DPRK.
남북 협력이 증대되고 있고 국제 사회의 기대도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다면 북한 정권의 안전을 오히려 약화하는 무모한 행동이 될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북 간 위기 상황이 다시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 해군 함정들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또 2차 대전 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이 또 나와서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있고요. 민주당이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낸시 펠로시 현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어서 펠로시 대표가 하원의장직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28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타이완 국방부와 중앙통신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미 군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예,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이 29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비전에 따라 우리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지났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해하고 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이 해역에서 미 해군의 활동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하고 10월에도요. 미 해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뭐 매번 중국 정부는 항해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항해 성명을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국방부와 함께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경수항 외교부 대변인이 29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이 타이완 해협의 일에 대해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라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런궈창 국방부 대변인도 미 군함들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상황을 인민해방군이 정확히 알고 있고 미 해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미국은 미중 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파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미 해군의 얘기로는 이게 국제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타이완 해협의 지리적 여건 때문인데요. 이 타이완 섬과 중국 본토 사이의 이 좁은 바닷길인데
네.
이 가장 폭이 좁은 곳은 한 1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이곳을 자국의 앞바다처럼 여기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로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 해군이 이곳에 진출할 때마다 주요 매체들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활동으로 해설했습니다.
네. 이번 활동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까?
예, 있는데요. 이번 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하는데요.
그렇죠.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타이완 수단을 그러니까 타이완 카드를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미 언론이 풀이했습니다.
네, 2차 대전 징용자에게 일본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한국에서 다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29일 한국 대법원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또 강제 징용 피해자 6명이 각각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때 강제로 노동한 이들 한국인에게 미쓰비시가 배상하라는 판결인데요. 각각 8천만 원 미화로 7만 1,400달러에서 13만 4,000달러씩 위자료를 확정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 일본에서도 주목하고 있었겠죠?
예,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미쓰비시는 물론이고요. 일본 경제단체들이 판결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미쓰비시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 청구권 협정과 일본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사실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배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침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달렌 경달년 이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이 일본 측에서 보면 놀랄 판결이라면서 양국 관계의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네, 양국 관계의 악영향. 일본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까?
예, 뭐 같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고노다로 외무상이 담화를 냈습니다. 일한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걸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즉각 국제법 위반 시정을 포함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고노 외상이 또한 기자들에게요. 이번 일은 차원이 다른 영향을 양국 관계에 미칠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예, 이 문제를요 국제재판소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혔는데요. 29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이번 판결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감안해서 의연하게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한국 외교부는요. 일본이 한국 사법부 판결에 과도한 반응을 하고 있다면서 이 매우 유감이다. 자제를 촉구한다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나라 정부 입장이 맞서면서 같은 날 각각 상대국 대사를 불러들여서 서로 항의를 했는데요. 29일 일본 외무성에 불려갔던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는요. 굳은 표정을 하고 기자들에게 양국 입장이 크게 달랐던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은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일본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입장이 갈리는 이유, 과거에 맺은 협정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65년 두 나라가 맺은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인데요. 이 협정으로 일본은 한국에 5억 달러를 지급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는데요. 5억 달러는 당시 가치로 따져서 한국 정부 한 해 예산 1.6배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네. 자, 일본 측은 이걸로 식민지 시절에 생긴 모든 문제들을 정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이 청구권 협정을 어긴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에 반하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한국 그 청구권 협정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이 청구권 협정과는 별도로요. 이 강제징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게 한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징용 피해자 문제 말고도 2차 세계전 당시 끌려가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이 위안부 문제도 양국 갈등 요인인데요. 네. 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맺은 위안부 합의로는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합의 이듬해 출범한 화해 치유재단을 최근 해산 결정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징용 피해자 배상하라는 그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이었는데요.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 죽음 예전에는 신일본 제철이라고 그렇죠? 불렸는데요. 네. 이 2차 대전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당시에도 일본 측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은 맥락의 결정이 뒤따르면서 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그대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이겨서 연방하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이 차기 연방하원의장 후보를 뽑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현 하원 민주당 대표가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뽑혔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당선인들이 28일 비공개회를 열고 투표를 했는데요. 펠로시 대표가 찬성 203대. 반대 32로 당선됐습니다.
네. 그 민주당 하원의원 당선인들이라면 지난 11월 6일에 치렀던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8일 기준으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233명의 당선이 유력한 2명까지 해서 모두 235명의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은 내년 1월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의장 후보 놓고 펠로시 대표와 겨룬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없었습니다. 펠로시 대표가 단독으로 나와서 지명됐습니다.
예. 그간 민주당 안에서는 펠로시 대표에 맞설 사람을 두고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었는데 네. 결국 단독 출마를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펠로시 대표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는데요. 결국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이미 지난 2007년부터 11년 초까지 의장 자리를 맡은 바 있죠.
네. 자, 펠로시 대표가 뭐 내년 본회의 표결을 통과를 하면은 하원 의장을 지내다가 소수당의 대표가 됐다가 다시 하원 의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 소속이었던 샘 레이번 하원 의장 이래로 처음인데요. 이 예.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 의장은 하원의 1인자면서 권력 사유리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은 3인자인데요. 네네.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서 하원 의장도 민주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자, 하원 의장 후보로 뽑힌 펠로시 대표. 어떤 정치인인지 좀 볼까요?
네. 올해 나이가 78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로 지난 1987년 특별선거에 당선되면서 연방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네. 2001년에 민주당 원내 총무가 되면서 하원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2002년에 대표가 됐고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2007년에 여성으로서는 미국 역사상 처음 연방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연방 하원에 몸을 담았고 또 이미 한번 하원 의장까지 지낸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 네. 이번 그 하원 의장 후보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펠로시 대표의 후보 지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당내 의원 17명이 펠로시 대표의 의장 재선에 반대한다라고 서명한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얼굴이 필요할 때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펠로시 대표는 뭐 대응을 해야겠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해야 할 지금이야말로 관록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바로 자신이 적임자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지금은 세대 교체보다는 연륜과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펠로시 대표가 하원 의장이 되려면은요, 내년 1월 3일에 전체 표결을 거쳐서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전체 표결이라면 공화당 하원 의원들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예, 현 상황에서는 펠로시 대표가 선출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원 의장 선출에 필요한 표가 전체 하원 의석이 이 435석이니까요. 네네. 과반인 218표가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 나온 개표 결과를 기준으로 만약 공화당 쪽에서 모두 반대한다면 민주당 쪽에서 반대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일 민주당 표결에서 3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전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지 그렇지 않을지 이게 중요하겠네요.
예, 전체 표결에서는 또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가운데 공화당 후보가 하원 의장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뭐 없다는 건데요.
그렇겠죠.
예, 그래도 펠로시 대표는 남은 기간 민주당 내 반대표를 줄이는 것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펠로시 대표는 28일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된 뒤에 기자들에게 또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28일 하원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새 지도부도 뽑았다고요?
예, 하원 민주당 대표로는 메릴랜드가 지역구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 그리고 원내 총무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짐 클라이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두 사람 다 펠로시 대표처럼 도전자 없이 뽑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점차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5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 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6도. 중강 아침 영하 12도, 낮에 3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점차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7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 7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서쪽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8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상 2도. 장전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9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는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서해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구테우스 총장이 어제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나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테우스 총장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이날 기후변화와 테러, 난민 등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또다시 내리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 여자 근로 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견해 또 일본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어제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에 적용하는 양국 관세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국가주도 산업정책이 미국의 노동자와 제조업체들의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중국에 제기했지만 중국은 아직 의미 있는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특히 수입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관세 정책은 지독하다며 중국이 최근 미국산 자동차에 4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다른 나라 자동차에 부과된 15%의 두 배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 군함이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어제 성명을 통해 타이완 해협에 군함과 보급선을 파견했다면서 이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서든 항행의 작전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7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조심스럽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미중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미국이 이번 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개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자체 입수한 크렘린궁 문건을 이용해 두 정상이 다음 달 1일 오후에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시리아와 이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자말 카쇼기 씨 암살을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어제 미 상원에서 카쇼기 씨 암살 사건과 예멘 내전에 관해 보고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사우디가 미 로키드 마틴사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약 $150에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